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주요 나토 동맹국인 터키를 방문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터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로부터 ISIL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를 위해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등 터키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ISIL을 겨냥한 전투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YD와 이들의 민병대인 YPG를 지원하는 문제로 터키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터키는 이들이 자국 내 쿠르드족 반군단체인 PKK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리아 내 쿠르드 단체를 계속 지원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리아 지상전에서 미국의 지원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봉쇄 상태에 있던 시리아 마을 네 곳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자바디니와 마다야 마을 두 곳과 반군이 장악 중인 서북부 시아파 마을 푸아와 카프라야 주민들이 소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라미 압델라흐만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반군을 지지하는 카타르와 시리아의 동맹인 이란의 중재로 이루어졌으며 서북부 이들리브주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은 이미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흐만 대표는 또 소개 작전은 다음 달 4일 이후 시작될 예정이지만 선의의 조치로 해당 마을들에는 어젯밤부터 휴전이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이 오는 5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직접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필리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찰스 조세 필리핀 외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 체계에 관한 회담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세 대변인은 5월 회담 개최에 전제 조건은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하원 정보위원회의 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데빈 누네스 정보위원장은 어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과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이 출석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누네스 위원장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네스 위원장의 이 같은 행동이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 조사를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약화시켰다며 이번 조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환경 규제들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환경보호청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광부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고 매우 깨끗한 석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와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이날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를 폐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주민투표 발의안을 찬성 69표 대 반대 59표로 의결했습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마무리하기 전인 앞으로 2년 안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3년 전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반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수뇌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미국 의원들의 선전포고격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7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7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초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둔 만큼 명분 쌓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수뇌부의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9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보도와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는 지난 28일 최근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장비 운송용 차량이 발견됐으며 관측 장비로 보이는 통신 케이블이 깔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과연 언제 핵실험을 실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우선 다음 달 초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천명하는 선제적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고 회담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회담 이후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관세 경남대 석좌 교수는 미국과 북한 모두 강대강으로 나오는 현 상황에서 다음 달 초 미중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에 전략적 관여를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4월 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것을 의제화해서 북한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하고 중국이 협의를 할 거 아니냐 말이지. 그 의제화해서 전략적인 관여를 만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고할 것이냐? 회담하기 전에 쏴서 그 영향을 줘서 야 이거 심각하니 이거 빨리 이거 합시다.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냐. 그 계산을 하고 있겠지.
여기에다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인 다음 달 15일 태양절도 있는 만큼 다음 달 초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등 주요 기념일에 군사 도발을 감행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올해가 북한이 중시하는 꺾어지는 해, 이른바 정주년 태양절인데다 다음 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도 태양절 즈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4월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핵에 대한 것은 김일성이 시작했잖아요. 1954년 항우전쟁 직후부터. 이게 핵개발에 대해서 김일성의 강한 진념, 의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고 지금 뭔가 하나 실험을 한다면은 기념하는 일에 맞춰서 업적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되게 그렇게 해왔잖아요. 태양절에 이렇게 자기는 핵 강성 대국이다.
아울러 4월 15일 태양절이 5월 9일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한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이 시점을 다소 늦춰 올해 85주년을 맞이한 북한군 창건일, 즉 4월 25일 즈음이나 미한연합 독수리 훈련이 종료되는 4월 말에 도발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북한이 항상 핵실험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보고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들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만 있으면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관련 활동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all on all states to use every available channel and means of influence to make clear to the DPRK and its enablers that further provocations are unacceptab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4일에도 추가로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가용한 채널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 등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최근 몇 주 사이에 북한이 같은 기술을 사용한 미사일 엔진 시험을 세 차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은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all efforts to develop and advanc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이어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은 금지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준수해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같다고 확인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새 법안을 29일 심의합니다.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함께 심의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2일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수정, 강화한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미 금융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물, 석탄, 원유, 석유 제품 거래를 봉쇄하고 제3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외교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되는 8개의 법안과 결의안 중 3개가 북한 관련입니다. 북한 제재법 외에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발의한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심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고 있는데 28일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16명이 서명해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윌슨 의원은 앞서 27일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결의안이 곧 하원 외교위에서 심의된다며 북한이 미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izarre total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American famili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by testing nuclear capabilities and intermediate.
북한의 기이한 전체주의 정권이 핵실험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 미국 가정들과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윌슨 의원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하원 외교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일부 미국 의원들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난에 대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북 간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일부 미국 의원들의 직설적인 비난을 선전포고에 맞먹는 도발이라며 이에 걸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 제출과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최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외국 땅에서 암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미국의 MSNBC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미친 뚱보아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강경 보수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 그리고 인민에 대한 최대의 적대시 표현이며 선전포고에 맞먹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들은 최고 존엄, 즉 김 위원장을 제1생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도발에 맞게 대응하겠다며 두 의원의 발언이 미국에 어떤 치명적 후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 핵 무력을 바탕으로 최고 수뇌부를 결사 옹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 전문가인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김정남 피살 사건이 미국 정치권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도발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김정남 암살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상당히 인식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닌가. 물론 핵 및 미사일 위협 이런 거하고도 계속 맞물려서 상당히 미국 의회 내에서 이제는 강경한 수준을 넘어서서 분노 수준으로 지금 높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협상보다는 강경한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북한이 기싸움 차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실 이제 지난해 7차 당대회도 마무리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신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같은 우상화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 놓고 전반적인 우상화를 이제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대외적인 여건이 사실 이제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정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어떤 권위든 도지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으로선 단순한 대북 압박 이상의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두 나라 사이의 이런 신경전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여부나 핵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미국의 새 대북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다 근본적 변수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시기는 북한이 미국에 전쟁을 선포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때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입니다.
미국은 우리 최고 조공을 감히 모독하는 우리는 미국의 이 특이형 범죄 행위를 우리에 대한 이 선전 포고로 간주하고
한 부상은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데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한 부상의 발언을 전 세계에 송고했고 또 다른 미국 언론 등이 이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전쟁 선포의 주체가 미국에서 북한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곧이어 미국의 인터넷은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BOA가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를 확인한 결과 지난 12개월간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이 북한의 영어 표기인 노스코리아를 가장 많이 검색한 시기는 한 부상의 발언이 나왔던 7월 다섯째 주였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검색어와 별도로 북한과 관련된 질문 중 짧은 시간 내 갑자기 퍼진 것에도 순위를 매기는데 여기서도 북한이 미국의 전쟁을 선포했느냐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1위와 2위 그리고 5위에서 8위까지 전체 10개 중 6개를 차지했습니다. 한 부상의 말은 가짜뉴스 등을 거치면서 와전된 것이었지만 미국인들이 북한의 전쟁 선포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살해된 지난 2월 중순 북한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해 9월 9일 주간과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한 시기 북한 정권이 풍자를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내용의 외신 기사가 실렸던 시점에 검색 빈도 수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체조 국가대표 이은주 선수와 북한의 홍은정 선수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당시 북한에 대한 미국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각각 태평양과 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해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두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와이오밍과 인디애나, 버지니아, 델라웨어, 버몬트, 커네티컷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12위였습니다. 구글 측은 전체 검색 횟수가 아닌 각 주의 인구 비율을 고려해 순위를 매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5년 북한을 가장 많이 검색한 기간은 8월 16일부터 일주일 사이로 이때 한반도는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육군의 신속 기동 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이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제1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번 독수리 훈련 기간 중 시가지를 포함한 한반도 환경에 맞춰 장애물 돌파와 부상자 후송, 실사격 등 다양한 상황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2000년대 들어 창설한 스트라이커 여단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중동 전역에서 위력을 발휘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도 신속하게 전개돼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광물 수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서에 따르면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한 품목인 황금과 구리, 아연, 은 등이 중국에 수출됐고 액수로는 약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은 특히 구리와 아연, 은의 경우 지난달에도 북한으로부터 약 65만 달러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산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히토류, 구리, 니켈, 아연, 은, 조각상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도 원칙적으로 수입이 금지됐지만 민생 목적이거나 핵, 미사일 실험과 무관하면 예외입니다. 해당 유엔 결의에 따라 중국은 황금과 티타늄 바나듐 희토리를 지난해 4월 5일부터 그 외 품목들은 같은 해 12월 24일부터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금의 경우 지난해 9월 3만 달러치, 구리는 올해 2월 2천 달러, 또 같은 달 아연과 은 각각 59만 달러와 5만 7천 달러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수입을 금지한 광물들은 모두 올해 1월에도 수입됐지만 이는 해당 조처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 승인이 난 품목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수입 금지된 북한산 광물이 중국에 유입되는 정황은 광물을 실은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박들은 광물을 취급하는 렌인강과 펑라이, 얀타이항 등에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28일 현재 랭윈강 항해는 북한 선적의 해방산호가 입항해 있는데 과거에 찍힌 위성사진을 보면 이 배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는 갈색으로 보이는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공해상에는 소백산호와 능나 1호, 하오유호, 흥봉 3호 등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기다리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스타호와 진흥호, 금강산호, 금대호 등은 얀타이항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얀타이항 역시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이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문수산호와 전원 67호 역시 가까운 항구가 광물을 하역하는 펑라이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대북 제재 적용을 받는 북한산 광물의 수입 여부를 묻는 BOA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노동자 파견 확대 합의는 어떠한 제재나 국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는 대량살상 무기와 무관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지는 북한 정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밖에 동북아시아의 모든 당사국이 긴장 완화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엔은 강제 실종을 중대한 인권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된 후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오늘은 북한에 납치된 아버지를 47년째 기다리고 있는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전해드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Dear Santa, I need to change my Christmas list.
미국에서 지난 2007년에 발표된 산타님,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과 축구공을 받고 싶긴 하지만 그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 집으로 돌아오기를 더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는 결국 원하던 대로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마도 그해 크리스마스 때 못 만났다면 그 다음 해에는 반드시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황인철 씨는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출장 중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계시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하지만 이후에 수십 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지만 황 씨는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기 때문입니다. 황 씨 아버지인 황원 씨는 32살이던 1969년 12월 11일에 출장길에 나섰다가 북한으로 납치됐습니다. 타고 있던 비행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나포돼서 북한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한 북한은 1970년 2월에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제외됐고 결국 이들 11명은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송환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원 씨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향 남쪽 바다 황 씨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거나 자전거를 타는 일 같은 사소한 일들도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납북과 월북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조차 힘들었고 그런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이런저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신원조회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이제 막 기레짐작을 해가지고 제가 뒤로 이제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또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그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막 거의 그런 상황이었었죠.
황 씨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31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황인철 씨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모든 일에 예민해졌습니다.
출장을 가겠다라고 해서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그 부부로 납치가 되심으로 해서 모든 그 평범한 삶이 항상 그 본인한테 있어서 좀 불행하게 좀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극대의 어떤 그 공포감 속에 많이 좀 사로잡혀 계셨거든요.
올해 78살인 황 씨 어머니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고 얼마 전부터는 치매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세상에 갇힌 어머니는 예전에는 잘하지 않던 아버지 얘기를 수시로 꺼내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9년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칼 국내 선여객기가 북으로 강제 피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23살의 스튜어디스가 오늘
지난 2001년 2월 26일 평양에서 3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함께 납치됐던 여객기 승무원 성경희 씨가 어머니를 만나는 모습을 본 황인철 씨는 아버지를 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 씨를 통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살 때 아버지와 헤어진 황 씨는 이때 공교롭게도 두 살이던 첫째 딸이 젖병을 물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살짜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끌려가가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제가 볼 때도.
황인철 씨는 문제가 금세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납치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없지만 아버지 사건은 송환자들의 증언이 있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건 당시 자료를 찾아다니고 기자회견을 하고 사진 전시회를 벌이고 정부 당국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버지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무성의한 답장을 보내왔고 한국 정부는 아버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2010년에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한국 납북자 중 처음으로 아버지 사건을 접수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짧은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아버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황금 같은 인생의 시기를 모두 다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7년간 근무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찾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했습니다. 아내와 세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결코 부끄럽거나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단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으면은 제가 중간에 했죠. 저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단 한 가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루하루 1년만 하자, 1년만 하자고 했던 것이 이제 벌써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황 씨는 아버지가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신의주와 단둥을 통해 아버지를 탈북시킬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그때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아버지가 평성에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그 유골이 된 주검이 된 모습으로 해서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건강 유지하시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뵙기를 너무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북한이 1950년 이후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함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납치와 강제 실종은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일본 내 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또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COI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김정남 암살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한에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어젯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과 1달러 지폐 2천 장, 그리고 소책자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은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이 김 위원장이 저지른 일이라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입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모여 북한 인권 활동을 해오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 나우에서 마련한 음악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3만 명, 이 가운데 1,200여 명의 탈북학생들이 남한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탈북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 나우 지성호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면서 재밌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뭐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하다 보니까 그 학업의 그런 공백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했었거든요. 항상 안타까운 마음들은 이제 갖고 있었고 이번에 그 음악회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후원금들이 모금들이 이제 또 탈북 대학생들이 학업을 잘하고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이제 마련됐거든요.
나우에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중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소프라노 손지혜 씨가 동료 음악인들과 함께 뜻을 모아 이 공연을 기획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그 마음을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나우를 통해서 이제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음악회를 이제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니까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자원해서 도와주시고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를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후원도 후원이지만 마음의 즐거움과 위로가 있는 음악 가 됐으면 좋겠고요.
뜻깊은 공연에 음악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선뜻 기부하고 나섰습니다. 소프라노 손지혜 씨의 소개로 이번 공연에 함께 합류한 뮤지컬 배우 신효선 씨도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탈북 청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그 북한 땅에 빨리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정말 선포하면서 그렇게 부를 예정이에요. 저희 곡들이 다 이제 완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 그대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무대 앞 200여 석의 객석이 꽉 채워졌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동안 또 한쪽에서는 관객들이 탈북 청소년을 돕는 마음을 모금함에 담기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한 관객은 많은 탈북 청년들이 학업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이 여기서 정착을 잘 해가지고 이 사회에서 문화를 배워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이렇게 자유라는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됐으면 해요.
자신을 고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관객 역시 탈북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래 탈북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10년 전부터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도 해주고 코칭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관심도 많고 뭐 이런 자선음악회뿐만이 아니라 탈북 청소년들을 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장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편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실상과 또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48m의 감독 민백두 씨도 관객으로 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데 참석하는 게 탈북민들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하시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남북의 그 청소년들이라든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자꾸 교류를 하고 이런 뭐 콘서트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것보다 동질감 회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에 있어서.
이번 공연을 통해 모인 수익금은 모두 탈북 청소년들을 돕는 성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남한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희망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 이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탈북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과 공연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이제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지만 이제 오는 과정은 쉽지 않죠. 또 오는 과정에 돈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나우가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공짜로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금을 이제 위한 콘서트를 이제 가을에 이제 한번 또 크게 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것을 듣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고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나온 가장 큰 뉴스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내일 아침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관련 소식입니다.
네.
비전실세 위한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한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됐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지난 27일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전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을 직접 하는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뭐 이유 있는 분석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법원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고요?
네네.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제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1997년에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법원 안팎으로 이 원칙과 예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13가지입니다. 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피해자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 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예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면 어떤 것인가요?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 앞에 잠시 멈춰서야 하는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답니다. 법원 정문이 아니라 경우상의 이유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재판정에 입정하는 이런 부분도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혐의가 많기 때문에 판사가 묻고 답하는 신문과 검찰, 변호인의 법리 공방이 길어지겠지만 심사 절차가 끝나고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 장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의 피의자라면 검찰청사에 있는 구치감 아니면 서울 구치소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판사가 별도의 장소를 지정해서 대기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법원에서 나온 최종 이 얘기는 과도한 예우를 갖추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사 후 구속 여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더군요.
네네. 뭐 31일 새벽은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보통은 그 영장실질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이 내려지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구속된 주요 인사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10시간은 넘어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그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수의를 입고 구치소로 가야 될지 그 여부를 31일 새벽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만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범죄 혐의를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입장을 소명하지 못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달라질 것이 없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구속을 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 불구속 수사가 맞지 않을까, 예우를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는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한 이유, 그 구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세월호 관련 소식 살펴보죠. 곧 육상 위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죠?
네네. 30일 전후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파도가 좀 세게 일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3년 가까이 물속에 잠겨 있었던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려진 데 이어서 이제 선체 속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미수습 희생자도 찾고 침몰 원인도 밝혀내는 진상 조사를 위해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오늘부터 105명의 정부관계 부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수습본부도 가동됐습니다.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수습과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반잠수선 위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가 정박해야 하는 마지막 장소가 목포 신항의 철제부두입니다. 지금 3,000평방미터 규모의 터에 사무실로 쓰일 55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정부 합동현장수습본부 또 특별법으로 조직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 기관 인력 외에 별도의 조사 전문가들이 구성됐다죠?
네네. 해양 전문가, 선박 전문가, 항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어제 발족이 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또 유실물 정밀 조사도 해야 되고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임무도 갖고 있고 또 그 희생자 가족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도 이 부분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6달, 길게는 10달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상처투성이의 세월호가 거치되는 목포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추모객을 맞이할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포 거리에는 희생자 추모의 의미를 담은 노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고요.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또 분향소도 설치될 예정이고요. 추모객 이동을 위한 교통편 준비되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판사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600여 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직업 가치관, 지식이나 성격, 업무 환경 등 뭐 여러 가지 직업 만족도를 분석을 했는데 판사 재직자들의 직업 만족도가 40점 만점에 33.16점으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해서 1위가 됐는지 살펴보니까요. 사회적 평판도 좋고요. 직업 지속성도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급여 만족도도 높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서 1위에 직업 만족도가 높은 그 직업이 됐고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도선사입니다. 이 항구나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어떤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그런 선장 경력이 필수인 도선사인데 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판사와 뭐 0.09점 정도 차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도선사 외에는 어떤 직업에 만족도가 높습니까?
네, 전체적인 뭐 평점 수준을 보니까 그 기독교의 그 성직자죠. 목사가 있고요.
네.
대학교 총장, 학장도 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기 감리 기술자, 초등학교 교장, 한의사 순으로 나왔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았고요.
네.
나이가 들어도 오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 시인, 목사 꼽혔습니다.
네.
업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의한 그 직업들도 있는데 성우, 화가, 뭐 학예사, 이 문화예술 분야의 직업군들이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대를 이어서 권해주고 싶다는 직업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 사회적 평판 점수가 좀 높은 직업군들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 직업을 계속 있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장학사 이런 분들이 꼽혔고요.
네.
급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여 부분에 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는 외환 딜러, 판사, 세무사, 뭐 투자 분석가 이런 직업들이 한국에서 고연봉 직군으로 구분됐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봄을 맞아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과 떳떳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자유와 기회의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재미있게 돌아보는 이야기 미국사. 미국 50개 주 곳곳에 스며 있는 역사와 문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만나보는 인물 아메리카. 그리고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타라 잡기가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3일 월요일, 더욱 새롭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미국과 세계 소식을 전해드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랜 동맹국들과 공조하면서 상호간 안보 증진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무 군사사무국은 전 세계 동맹국들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 국방부, 의회, 방위 산업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대한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맥키비 정무 군사사무국 공보관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 게시물에서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와 연합군과 협력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해권 수호를 지지하며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 테러 세력과 싸우는 아프리카 국가 등을 지원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군사사무국은 미국의 훈련 및 장비와 관련한 협력국의 투자 지원을 위해 설계된 6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안보 지원의 한 형태로서 외교 정책의 도구인 해외 군사 판매 시스템을 통해 협력국의 안보 장비와 기술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전 작업은 아주 정교한 검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이전을 승인하기 전 여러 요소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도의 최상위 장비의 이전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도국가 조달 계획에 따라 나토 동맹국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군사 장비를 다른 나토 회원국들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장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상호 간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빗 맥키비 공보관은 앞으로 국제사회가 직면할 안보 도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더라도 정부는 미국을 보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